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소원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없으시다, 이 사도들이 전한 이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도들은 이 소식을 어떤 기쁜 소식으로 그렇게 전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빛이다, 어둠이 없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느냐,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세상을 어둠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빛이다, 이 뜻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걸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더러운 거, 악한 거, 어둠 다 똑같은 말이죠. 이것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밀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그 본래적인 존재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어둠에서 태어나고 어둠의 사실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간의 본질은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런 어둠의 존재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가 덮어진 그 은혜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게 깊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앙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들어있습니다. 신앙의 기쁨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모르고서는 기쁨을 결코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신앙의 기쁨을 거기에 찾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나한테 어떤 기쁜 일이 주어지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기쁜 일을 줘가지고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항상 이런 고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그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게 어떤 잘못이냐면은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다,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불러도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안 생기고서는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그런 그 존재로 전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좀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좀 마음껏 누리라, 그러한 그 말씀을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서 우리는 기쁨 속에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것, 항상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 딱 달랑 떨어뜨려졌을 때에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생명이 뭐겠습니까? 사막 한가운데에서 가장 필요한 거 뭐겠습니까? 물 아닙니까? 물이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돈도 보석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뭐 권력도, 대통령도 사막에서는 그런 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살아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막이 아닌 이 세상에서는 물고까지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 빼, 이걸 높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그 환경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결국 이를 모른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지금 사막에 놓여 있는 그런 행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 한 방울이 갈급한
그런 저지에 우리가 지금 놓였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들은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사막이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환경이 지금 나에게 전부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는 일단 급한 것은 돈 문제다 아니면 세상인데 일 문제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나가버리는 그러한 그 잘못됨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있다는 그 현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우리의 행편을 모르고 엉뚱한 거에 매달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로 오신 분이시지 어떤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오신 분은 분명코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지 않은 걸 내놔라 생태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우리한테 기쁨이라는 것 그 말 자체에 대해서 별 실감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한테 기쁨이라는 걸 안 줬단 말이죠. 이렇게 뿌리니까는 주님이 기쁨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백날 더 깨달았게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기보다도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에게 생소가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내 속 깊이 두고 산다면 주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말로 모든 게 답이 되어버립니다. 예, 맞습니다. 인정을 하고 실감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고 기쁨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별 실감을 느끼지를 못하는 건 중요한 이유는 인간에게서 나에게서 죄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생각을 해도 죄에 대해 너무 가볍게만 생각을 하고 지나쳐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현대교회 분위기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 이미 해결한 죄인데 자꾸 그걸 강조하면 뭐하느냐? 별로 신통적이 달갑지 않게 얘기하는 것이 죄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죄는 인간을 기죽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너무 소극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죄 문제 말고 다른 걸 얘기하자. 또 믿음으로 열심히 뭔가 할 거 그걸 얘기해가지고 뭐 적극적인 그런 신앙이 되게 만들자. 이러한 그 주장들을 많이 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자가 평생을 죄 속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맞죠. 그건 물론 그래요. 평생을 죄제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쁨이라는 이 문제는 죄를 거르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죄로부터 출발을 해야만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그 결론에 자동적으로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인은 아무리 죄를 말해도 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뭐 끄떡도 하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그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던 것 같도다. 피리를 부으면 춤춰라. 그 신나는 저 어떤 피리스라 그 말이겠죠. 그게 뭐냐면은 뭔가 기쁨이 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은 기분 좋아서 막 춤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마땅한데 안 그렇다 그 말입니다. 뭔가 뇌를 치고 애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전해도 뭐 꿈쩍하지 않더라, 반응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했다 그 말이죠. 그때 그 유대인의 그러한 상태가 지금 우리들의 그 어떤 상태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복음에 대해 전달되어지고 주님의 어떤 은혜 전달되어질 때에 마음이 막 기쁘면서 피리를 부르 춤추는 어떤 그런 내 모습을 나갑니까? 아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드러나고 그 말씀을 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어떤 심정으로 그 말씀 앞에 나서냐 그 말입니다. 말씀은 열심히 우리 죄를 치는데 백날 치마 끄떡하는가 뭐 이런 어떤 그런 굳은 그런 마음 가지고 또 말씀을 대적하는 행여 우리가 그런 쪽에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그 2장 3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한 뒤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야 그늘 마음에 찔렸다.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베드로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 반응인데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세요. 별 말이 있는가? 별 말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아주 기초적인 성경의 상식과 같은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지금 설교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분 다시 살렸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단지 이런 말을 했을 뿐이에요. 왜 죽였느냐? 회개해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너희가 어떤 일을 했고 주님이 누구고 하나님의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더라? 이런 말 했을 뿐인데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까? 이러한 반응을 보이더라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베드로의 그런 설교를 똑같이 우리가 들어도 별 반응을 보이지를 않게 되느냐? 그의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내 속 깊이 인정치를 않고 있다. 예수 죽인 거 유대인들 일이지 내 일이냐? 뭔가 자꾸 기르한 뭔가 구석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내가 한 행위가 아니다. 이러한 게 나에게 도사리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죄의식에 빠져 살아라. 그게 절대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기쁨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자유의 기쁨. 그건 죄를 모르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도외시하면서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와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게 뭐냐면 은혜는 죄를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내 속에 은혜 더욱더 넘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그러한 은혜까지라도 내 일이 잘 되는 것으로 자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일이 잘 되니까 이게 은혜구나. 근데 내 일이 잘 돼가지고 은혜가 아니고 잘 되면 잘 된 거라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안 되면은 안 되는 일 속에서 또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일이 잘 된 것이 은혜라 하면 일이 안 되면 이거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 돼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향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는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이런 은혜도 원하지를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육신의 일이 잘 되기만 바라는 그냥 그런 마음만 살아있을 뿐이라고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귀한 것들을 놔버리고 팽개쳐버리는 그런 우를 품어서 살아간다. 그걸 여러분 현대인을 보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서도 그러한 잘못됨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사도 요한 오늘 본문에서 중점으로 뭘 말하면 죄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잊지 아니함이거니와 어두움 죄를 말합니다. 또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 말은 나는 하나님과 사귄다 이런 말을 안 해도 나는 예수를 믿는 신자다 그 말 자체도 사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믿음과 사귐은 별개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과 사귐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에 있다 난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를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뭐냐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또 딴 돈 내가 논다 그 말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그건 하나님과 사귐에 있지 아니한 거다. 그런 말 속에서 그럼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거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뭐냐 그걸 좀 바르게 아실 필요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큰 오해가 뭐냐면은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그것을 뭔가 내가 악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오해예요. 악한 행동하는 것. 도둑질을 했다거나 뭐 강도질을 했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뭐 이런 행위 자체를 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행했다. 이렇게 이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악한 행동, 세상의 상식으로 아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뭐가 됩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는 게 되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죄를 짓지 않는 게 되죠. 그래 결국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란 말을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나는 양심으로 살았다. 난 딴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자기는 자동적으로 죄 의문자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이 말 제가 나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 여겨버리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죄 지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와진다는 얘기죠. 사기도 안 쳤고 거짓말 남에게 좋은 일만 하고 살았는데 내가 뭐가 죄인이냐? 그들이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떤 행동을 딱 꼬집고서 어두움이라 절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말해. 이게 뭐냐면 어두움 안에 산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어두움 안에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죄의 세력에 갇혀 있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그 뜻입니다. 죄의 세력에 갇혀 있는 것. 죄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지 거듭 말하지만 어떤 행동 몇 가지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 믿기 전에 술 먹은 사람이 믿은 후에는 술을 끊어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술 먹은 그 행동 자체를 어두움이다. 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 후에는 술을 끊어야만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이다. 자꾸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술 자체가 어둠은 아니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술 자체가 어둠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 노상 말하지만은 뭐 해도 된단 말이 아니다. 예, 술 먹어도 좋단 말은 절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뭐 한두 제가 말했습니까? 예, 술 자체가 어둠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사람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죄 의문자로 만들어가버립니다. 왜? 술 안 먹으면 죄 없게 돼버리니까. 그런 식의 오해가 굉장히 깔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떤 교회에 나와서는 죄입니다 말하면서도 자기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말을 하면서도 죄를 몰라요. 그게 뭐냐면 죄 없는 죄인이 발생한다 그 말이죠. 이건 우선 일이거든요. 죄 없는 죄인.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범죄나 행동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 아셔야 되고 이런 식의 죄의 개념이 아주 잘못됐고 그런 오해 때문에 죄 없는 죄인을 만들어버린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죄를 행동으로 보면은 악한 행동이 있는 그곳에 죄가 있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는 악한 행동을 한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얘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살인자가 사람을 죽였을 때 죄가 살인을 한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볼 때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나에게는 죄가 없는 식으로 있어도 저 사람은 값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죄는 어느 곳에 다 있습니다. 왜? 죄는 하나의 세력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죄는 다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사탄이 다스리는 왕국이에요. 하나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나라 왕국 그게 바로 죄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를 짓고 태어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죄의 세력에 붙들린 자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어둠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 그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죄가 뭐냐? 죄의 세력이란 얘기를 했는데 죄의 세력이 추구하는 것 거기에 무언가를 보시면 됩니다. 죄의 세력이 추구하는 게 뭐냐? 사탄이 추구하는 게 뭐냐? 그게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게 하는 것이냐? 살인하게 하는 것이냐? 도둑질하게 하는 것이냐? 이게 죄의 세력이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죄의 세력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거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추구하는 건 하나님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걸 원하시는데 사탄이 방해한 바로 그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거스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세력이 추구하는 것이다. 이걸 아시면 돼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시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지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배부름,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의 일을 우리 배부름을 위해 하는 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이것으로 이기신 것이죠. 그게 빛의 모습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빛에 가는다. 그 빛에 가는 것이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내가 사는 거나 이 땅이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주의의 말씀이 내 생명이다. 여기에 인식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빛이라 그 말입니다. 잠깐 행동을 해서 빛이 아니고 결국 어둠이 뭐겠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영생 이것보다는 내가 지금 당당히 이 땅에 살아 급한 것입니다. 그게 어두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거스린 거지 않습니까? 또 사탄이 예수님에게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것이나 나에게 경배하면은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이런 것이나 다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소원을 벗어나가지고 세상에서 너의 이름을 살아라. 이름을 위해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말고 너의 영광 위해 살아라. 그게 사탄의 시험이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시험한 이 시험으로 지금 우리들을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뭐고? 네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더 유익이지 않느냐? 항상 이러한 그 갈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위해 살다가 내가 손해보는 그런 길로 가기보다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 안 보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나에게도 낫지 않는가? 이런 것은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거스리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탄의 세력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어둠 가운데 행한다 이 얘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고 그게 어둠에 행하는 것이다. 내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 본성을 따라 사는 게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 앞섭니까? 내 뜻과 내 소원이 앞서버리는 것이죠. 그게 어둠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결국 죄의 모습이다. 그걸 아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고 했는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은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나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본래 내 본성은 나의 소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생각하며 살기를 힘쓰라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건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힘써야 될 문제라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건 본성이 바뀌어버렸다 그런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내 뜻과 내 소원,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신자를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힘쓰는 사람으로 바꾸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고 빛에 거하는 모습이다. 그걸 요한이 말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려고 하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어둠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난 하나님과 사귐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하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사귄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뭔지 거기에 관심이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안다면 그 소원을 따라 살려고 힘을 쓰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것이 몽땅 없으면서 여전히 내 뜻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 마음껏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말은 거짓말이다. 요한이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미움, 거짓말 이런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질로 인해 생산되는 것입니다. 맺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질이 내 속에 있는 이상 행위가 없다 해가지고 죄 없다 그런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행위 있을 때 그런 행위를 하지 맙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런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느냐 그걸 들여다보시라 그 말입니다. 뭔가 의를 행했다면 나는 이런 의를 행했습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런 의를 행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걸 물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아, 내 속에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나와진다면 내가 행한 의를 두고서도 자랑을 하지 않게 되어있는 것이죠. 그게 신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어둠이 있지 아니한 거예요. 왜? 나는 쏙 빠져버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 일이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빛에 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볼 때에 나의 다른 모습 보여줄 것이고 또 나의 악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요,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해 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그 사람만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함으로써 난 주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란 게 증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다. 일평생 동안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자백하면 사해줄게 이런 게 아니고 신자는 이미 죄 용서의 그 틀 안에 담겨있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내 죄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깨끗함을 입은 용서함을 입은 그 모습이라 그거예요. 죄를 안다. 죄를 안다는 것이 하는 기도 안 했습니다. 뭐 안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여전히 내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어두운 모습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나를 치면서 아, 내가 예수를 죽인 자구나. 왜? 내가 나의 뜻 주장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주를 죽인 그런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주 앞에 악한 자고 부끄러운 자구나. 이런 내 정체를 깊이 깨달았을 때에 내 손에 의해 죽은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 이것이 놀란 은혜로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악을 우리가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반감되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여겨버리고 그저 이 땅 일만 잘 되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되어버리는 참 신자 아닌 신자로 살아가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죠. 요한이 어둠을 말하고 죄를 말할 때 그게 뭐냐? 잘 기억하시고 나같이 악한 자, 나같이 불의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마음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들여다볼 때에 주님 은혜는 말할 수 없는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과 사귐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참 하기가 힘듭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말하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으시고 나의 이런 악함을 덮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속에 두면서 날마다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돌아볼 때에 참으로 큰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내 속에 두고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그저 내 온 심령들이 이 땅을 향하고만 있는 그런 악한 모습, 불의한 모습 다시금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불의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깊이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내 뜻을 위해 살아가는 내 모습에서 불의함과 악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닫는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소원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굳게 붙드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